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광주 금남로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조금의 시간차를 놓고 두 집회가 열렸지만 혹시 있을지 모를 충돌에 대비해서 경찰은 완충지대와 차벽까지 만들었습니다. 45년 전 계엄군의 사격에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됐던 금남로가 오늘 또다시 둘로 나뉘면서 시민들은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도로로 나왔습니다. 이른바 여의도 파라 불리는 개신교 단체가 기도회를 연 겁니다.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송조기를 흔들며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대부분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반대편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매주 열고 있는 광주시민총궐기대회입니다. 참가자들은 내란 옹호 동조자들이 80년 5월 불법 계엄에 맞서다 시민들이 희생된 금남로에서 내란을 옹호하며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들은 성숙한 대응을 다짐하며 내란 선동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겠다고 외쳤습니다. 찬반 집회에는 한국사 강사들도 나섰습니다. 전한길 씨는 대구 부산에 이어 광주에서도 연단에 섰습니다.
계몽령을 통해서 국민들을 일깨워주신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탄핵 찬반 집회는 시간차를 두고 열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충돌을 우려해 두 집회 장소 사이 50여 미터 공간에 차벽과 바리케이드를 설치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큰 충돌은 없었지만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사격에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됐던 금남로는 오늘 또다시 긴장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광주뿐 아니라 서울 도심 곳곳과 윤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서울대에서는 한때 찬반 양측이 긴장 상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한파가 사라진 도심의 주말을 시민들이 다시 채웠습니다.
제 딸내미고요. 지난 겨울에 추울 때 한번 나왔다가 이제 날이 좀 풀려서 따뜻해져서 한번 또 나왔고요. 내란을 일으킨 그 윤석열이 빨리 탄핵이 돼야 된다고, 탄핵 인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광화문과 안국역 등 도심 곳곳엔 탄핵에 대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탄핵 반대 집회는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됐고, 촛불 행동과 탄핵 퇴진 비상행동 등 탄핵 촉구 집회는 안국역 일대와 광화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나온 시민들은 광주 금남로가 두 쪽으로 나뉘었다는 소식에 안타까워했습니다.
광주에서 그런 대집단 반대 집회를 한다는 게 도저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해하고 용납하기 힘듭니다.
왜 용납하기 힘드세요?
광주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아픔과 슬픔이 묻어있는 곳이고 그런 곳에서 민주주의를 죽이려고 하는 행동을 했던 곳을 찬성을 하고.
교과서로 배운 세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참담한 사건인지도 교과서로만 배웠는데도 너무 잘 알고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진심으로 들여다보고 한 번이라도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도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내란 세력 물러나라! 내란 세력!
같은 장소에서 1시간 차이로 열린 찬반 집회는 한때 양측이 한자리에 섞이며 긴장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영화 캐릭터인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윤 대통령의 지지자가 주한 중국 대사관에 난입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닷새 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 들어와서 엘리베이터 앞을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남성이 주한 중국 대사관 앞을 지키는 경찰에게 다가갑니다. 계속 시비를 걸고 욕설까지 내뱉습니다. 그러다 잠시 뒤 이 남성은 대사관 문이 열리자 갑자기 뛰어들었고 경찰이 황급히 제압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찰은 주한 중국 대사관에 진입을 시도한 40대 남성 안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안 씨는 범행 전 자신의 SNS에 중국 대사관 사진을 올리며 경찰 병력이 10명 정도 있다. 교대 시간을 노리면 침투가 가능할 듯이라고 썼습니다. 난입을 미리 계획한 걸로 보입니다. 경찰에 체포된 후엔 수갑 사진과 함께 혐중 여론을 피부로 깨달으란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10일 같은 복장으로 국가인권위원회 14층 골목을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막겠다며 캡틴 아메리카 방패를 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선 겁니다. 안 씨는 인권위 직원들과 취재진의 신분을 검사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중국 대사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려하고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은 안 씨를 석방해 불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은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다가오면서 판사 출신 국민의힘 중진 의원까지 나서서 헌법재판소를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완화된 상속세 개편 방안을 내놓는 등 이른바 우클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와 야당을 겨냥한 비난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한마디로 계엄 유발자의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사기 탄핵을 획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실은 국정마비의 공동정범입니다. 이재명의 대한민국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계엄은 민주당이 유발했다며 야당 탓을 했고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울산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의 발언 수위는 더 셌습니다.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악당인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악당의 아버지 이재명입니다. 헌법재판소 한마디로 빈민재판소가 돼버린 것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에게 큰 절을 올린 김기현 의원도 헌재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판소라고 하는 말들이 들리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기현, 나경원 의원은 모두 판사 출신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른바 우클릭 행보를 계속했습니다. 상속세 개편 방안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다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 안에 대해선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동우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흑묘 백묘론을 내세웠지만 실제 현실화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이 대표의 우클릭이 가짜 클릭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유일하게 두 번 증인으로 나서는 사람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과 여권에서는 오늘도 홍 전 차장의 증언과 메모가 기획됐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국정원 내부 CCTV에 잡힌 자신의 동선을 전부 공개하면 명쾌해질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세미나 기자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인 정치인 체포 지시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밝힌 인물입니다.
명단은 여인영 사령부로 전달을 받았지만 그 전에 좀 특별한 변화를 받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뭔가 싹 다 봐드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부분의 지시를 받은 사람은 딱 두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하고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권에선 다음 주 홍 전 차장의 두 번째 증인 출석을 앞두고 홍 전 차장의 증언과 물증의 신빙성을 흔들려는 시도가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홍 전 차장의 증언과 메모가 모두 기획됐다며 검찰이 나서 메모 작성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홍 전 차장이 원장 공관 앞에서 메모를 작성했다는 시간에 본인의 사무실에 있었다는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언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은 국정원 CCTV를 분초 단위로 공개해 자신의 모든 동선을 밝히면 된다고 맞섰습니다.
한 8시부터 퇴근하는 시간까지 분단위 또는 초단위로 한번 본다고 하면 어떤 사실인가를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계기가 되겠다.
국정원장 공관과 사무실은 같은 경내에 위치해 있어 매우 짧은 시간에도 오갈 수 있는 만큼 특정 시점의 위치를 근거로 증언 전체를 거짓으로 매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관저하고 본청 건물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차로 이동하면 5분 이내? 네. 한번 성분 정도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11시 6분에 직무실에 있었네? 그거 하나 봐가지고 너의 증언은 다 틀렸다. 신뢰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침소봉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홍 전 차장은 다음 주 헌재 증인으로 나가 메모 작성 경위를 보다 자세히 증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계엄 선포 직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안가에서 만나서 국회 봉쇄를 위한 군경 투입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봉쇄와 관련된 구체적인 작전에 직접 개입했다는 걸 사실상 시인한 거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길,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계엄 당일 저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안가에서 모이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 외곽 경비를 경찰에 좀 지원 그 요청을 좀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라고 해서 만나게 해 주려다가 이게 관할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소개하는 뜻에서 이제 삼청동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고요.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 배치 병력이 부족하다고 하자 경찰력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겁니다.
제 기억에는 종이를 놓고 장관이 우리 두 분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에게 국회 외곽에 어느 쪽에 경찰 그 경력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손짓까지 하며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디타임이 되기 전에 너무 가까이 있지 말고 이렇게 외곽에 좀 그 배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 같은 진술은 김 전 장관이나 김 전 청장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나온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이 부족한 병력 보충을 위해 군과 경찰의 수뇌부 만남을 직접 조율하고 국회 봉쇄를 위한 군경 투입 계획까지 사전에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사실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탄핵 심판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필요한 내용은 형사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법조팀의 조혜연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조혜연 기자, 지금까지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8차례 열렸는데 핵심 쟁점들이 얼마나 좀 정리가 됐습니까?
네, 지난달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4명의 증인이 나왔습니다. 쟁점별로 한번 나눠보면요. 이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 위헌적이었다. 그리고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그리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국회 활동 방해와 관련된 쟁점, 그리고 선관위 장악, 이렇게 네 가지 쟁점. 헌재에서 정리했던 이것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또 양측 주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 대부분 정리가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쟁점별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맞지 않았다라는 증언들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에 맞지 않았고 또 제대로 된 국무회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 충안파 김용현 전 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입을 빌려서 네. 이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주장하는데 헌재 심판에서 좀 집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권한대행 그리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이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에는 분명히 흠결이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고 이 같은 진술을 담은 경찰 조서도 증거로 채택된 상황입니다. 또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또 다른 인물 조태용 국정원장도 이 비상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은 없었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습니다.
네, 그리고 포고령의 위헌성도 좀 따져봤죠?
네, 위헌 위법한 포고령 1호를 누가 만들었고 또 누가 최종 승인했는지도 헌재에서 따져봤습니다. 이 김용현 전 장관 신문 과정에서 이 내용이 주로 다뤄졌는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그 왜 전공이 그 네.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것도 막 네. 그런 측면에서 네. 좀 어떤 개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네, 웃으면서 그냥 놔. 뒀는데 예. 그 상황은 기억하고
예,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은 이 포고령을 사실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요. 이 되레 위헌 위법한 포고령의 최종 승인자가 윤 대통령이었다는 점이 오히려 명확해졌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뭐 국회 봉사랑 정치인 체포 부문은 핵심적인 쟁점으로 꼽혀 왔는데 그만큼 이제 가장 치열한 공방이 이어져 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헌 문란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요. 이 핵심적인 부분이라 또 좀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올 정도였고 또 많은 사령관들이 헌재에 나와서 이 부분을 증언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헌재에서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부인했지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그리고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증언했는데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가 필요했다면서 그 선관위 장악지도도 정당화하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탄핵 심판 내내 부정선거와 관련된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국회 측에서 선관위 보안 점검에서 이 선거 시스템이 침입당한 흔적을 발견했냐고 물었었는데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이 오히려 이 선관위 점검 결과 아직까지 해킹 흔적은 없었다 이렇게 증언해서 이 해킹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 탄핵 심판 결론은 언제쯤 나올까요?
일단 다음 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의 변론 기일이 더 잡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조지우 경찰청장의 증인 신문이 일단 계획이 돼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 체포 명단과 관련해서 가장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홍장원 전 차장이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 20일로 잡힌 변론 기일을 25일로 한 차례 늦춰달라고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에 증인 신문은 2월 말쯤이 돼야 좀 마무리가 되고 선고는 그로부터 최소 2주 뒤인 3월 중순이 좀 지나야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법조팀의 조혜연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군이 서울뿐 아니라 지역 단위 계엄사까지 설치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광주에 위치한 31사단만 위법성이 우려된다는 참모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내란 진상조사 국정조사 특위에서 지역 계엄 사령부를 총괄하게 될 지상작전 사령관은 지역별 계엄 사령부 설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몇 개 지역 사령관 만들었어요?
만들지 않았고
알아서 판단하겠죠.
상황실 구성을 하다가 상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2군 단장과 35사단장도 준비만 했고 최종적으로 설치되지는 않았다고 부인합니다.
2군단 지역계엄사령부 설치를 1시 정도에 완료했다고 제가 제보 받았는데 몇 시에 설치 완료했어요?
지역계엄사령부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했어요?
계엄상황실을 위한 준비 활동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상황실 준비가 계엄사령부를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말장난하는 겁니까? 35사단은 계엄사령부 사령부 설치 몇 시에 완료했어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매뉴얼에 따른.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광주에 위치한 31사단을 제외하곤 모든 지역에서 지구 또는 지역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31사단의 경우 위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방첩부대 조언에 따라 사령부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의원들이 국회로 모여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지구계엄사령부는 해당 지역에서 체포와 구금,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에 대해 특별 조치를 내릴 권한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0시 10분쯤 3군단 예하 21사단 소속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한 채 양구군청 통합방위 상황실과 CCTV 관제센터에 진입했습니다. 당시 3군단 관계자는 통합방위법 규정에 따라 사전 준비 지시가 있어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계엄군이 단순히 국회 장악만을 시도한 게 아니라 전국 단위로 계엄사를 설치해 조직적으로 계엄 통치를 준비한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민주당은 연일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가 확인되고 있다면서 명태균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법사위 현안 질의도 열어서 명 씨를 상대로 의혹도 더 묻겠다는 계획인데 명 씨 측에선 일단 화상회의 출석도 어렵다고 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윤정주 기자 보도 보시고 명 씨 측 남상권 변호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명태균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정명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자 계엄을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설득력을 얻는다며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설명하며 거론한 가정사가 김건희 여사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앞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이후로 개인적인 가정사를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관련은 없지.
지극히 개인적인,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개인적인 가정사가 명태균 게이트를 비롯한 김 여사 문제가 아닌지 의심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신작 소설이라며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오는 19일 법사위 현안 지지에서 명 씨에게 직접 의혹들을 물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명 씨가 건강상 이유로 국회 출석이 어렵다고 밝힌 데 이어 화상회의도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현안 질의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명 씨 측은 앞서 계엄 전 윤 대통령 부부에게 통화 녹음 파일의 존재를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가 알게 했다. 우리가 그걸 갖고 있다는 것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USB죠.
USB를 갖고 있다?
예. 우리 윤석열 씨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녹음 파일이 저장된 USB 복사본도 있다며 명태균 게이트보다 폭발력이 클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네, 이번엔 명태균 씨의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와 함께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윤 대통령 부부의 육성 녹음 파일이 담긴 USB 복사본이 있다. 이거를 계엄 전에 김건희 여사에게 파일의 존재를 알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어떤 경로로 알렸던 겁니까?
네, 명태균 씨가 2024년 11월 15일 날 구속됩니다. 구속되기 이전에 누군가에게 음성 녹음 파일을 전달하면서 자신이 구속되면 파일의 존재를 윤석열 씨에게 알릴 수 있도록 장치를 해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장치를 말씀하실까요? 구체적으로?
예, 그걸 녹음 파일 자체를 누군가에게 전달해서 그 존재 여부를 윤석열 씨에게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두었다는 것입니다.
제3자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놨다는 말씀인데 그게 명태균 게이트보다도 더 큰 폭발력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혹시 확인을 하셨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조합이 거의 맞춰지고 있는 단계로 아직 밝히기 위한 시기 상조이나 운명한 것은 조만간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윤 대통령 취임식에 꼭 와달라 이 내용 말고 더 다른 파급력이 커 보이는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음성 녹음 자체와 관련돼 있는 건데 그 음성 녹음 자체와 연관된 부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떤 조합이 맞춰지는 거라고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건 제가 지금 밝히기엔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요. 분명한 것은 조만간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파일이 비상계엄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셨는데 네. 그렇게 보신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파일 자체가 결국 윤석열 씨 부부에게 알려짐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이런 조바심이 아마 작동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김봉식 전 서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면서 개인 가정사를 거론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파일과 관련이 있다고 좀 보실까요?
예, 관련이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은 미화된 표현일 수도 있으나 또 아마 개인 가정사로 치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 밝히실 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시기가 있을까요?
예, 시기가 조금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 조합이 조금 맞춰지지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맞춰지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현직 국회의원이 140명이 넘는다라고 하면서 명태균 사단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누가 있는지 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그 140여 명이 넘는 전현직 국회의원 연락처가 있는데 이들은 물론이고 오세훈 씨, 홍준표 씨, 권성동 씨, 윤한홍 씨, 윤상현 씨 등을 비롯해서 윤석열 부부에 대한 내용들이 모두 밝혀질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 목소리도 저장돼 있는지 한번 폭로를 해보라라고 반박을 했거든요.
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명태균 씨와는 관련이 없다라면서 부인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라면은 명태균 씨 휴대전화에 다 저장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저희들 특검에서 말씀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은 홍준표 시장 관련해서 홍 시장은 2014년 경남지사 선거 때 선거 비용을 초과했다라고 한 주장에 대해서 홍 시장은 적법하게 다 한 일들이다. 그리고 선거 비용 초과는 단돈 1원도 하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실까요?
예, 측근이라는 분이 당시 사용한 선거 비용 금액이 20매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금액은 그 당시의 법정 선거 비용 제한액을 훨씬 초과합니다.
그 당시의 법정 선거 비용 한도가 정확히 얼마였는지 아실까요?
20억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억 미만인데 20억 이상을 빌렸다라는 증거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박범계 의원은 남 변호사로부터 홍준표 시장 차용증과 관련된 녹음 파일도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던데 어떤 네. 내용의 녹음 파일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측근이라는 분이 당시 사용한 선거 비용 금액이 20매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과 그 제3자의 녹음 파일이라는 말씀이실까요?
아니요. 홍준표 씨의 측근이란 분이 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검찰에서는 명태균 씨 휴대전화와 USB를 포렌식 중인데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어제 포렌식 선별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이 더 있고 공개 여부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가 황금폰을 돌려받은 뒤 판단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명태균 씨와 접견을 직접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명 씨가 네. 오늘 19일에 국회 현안 질의에 화상으로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걸까요?
예, 화상보다는 직접 국회로 나가서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도리일 듯하여 건강이 회복되면 반드시 나가서 진실을 밝힐 것이고 특검에 찬성하면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국회 출석은 이미 건강상의 이유로 어렵다고 밝히셨잖아요.
예. 그래서 하상보다는 직접 국회에 나가겠다. 몸이 회복되면 이렇게 뜻을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 측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부산 반얀트리 호텔 공사장 화재는 노동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불에 잘 타는 자재들이 많았던 탓에 독한 연기가 많이 나왔고 여기저기 물건들이 쌓여 있어서 출입구를 제대로 찾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화재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전 10시 51분입니다. 생존자들은 그보다 앞서 10시 45분쯤 처음 연기를 목격했습니다.
네. 그때는 연기가 많이 안 났거든요. 연기만 싹 나고 나중에 이제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불이 확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 뭐 가연성이가 너무 연기가 많이 나오니까.
소화기로 불을 끄려 했지만 시커먼 연기는 이미 출입로 집어삼켰습니다. 동료를 구하려고 공사장에 들어간 사람조차 길을 잃고 헤맬 정도였습니다.
들어갔다가 사람 불러나오는데 10초만 됩니다. 그 사이에 연기가 그냥 확 와버려요.
건축 자재가 불에 타며 내뿜는 연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독했습니다.
냄새 맡아 보니까 바로 쓰러지겠더라고요. 연기가 많이 없어도 냄새가 네. 독하더라고요.
곳곳에 쌓인 자재들 탓에 공사장 내부는 마치 미로 같았습니다.
중간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근데 여기서 못하면 죽겠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었죠. 솔직히.
이 때문에 노동자들이 제때 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피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불이 난 건물 1층 PT룸 인근에서 불이 시작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PT룸은 배관을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공간입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현장 합동감식에 이어 시공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설 걸로 보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8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교사는 학교에서 폭력적인 기행을 수차례 벌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행 직전에 작성된 교육청 보고서에는 이 교사가 복도에서 커터칼을 만지며 서성이는 모습을 봤다는 진술도 담겼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지난 5일 가해 교사 명 씨가 부순 학교 컴퓨터 사진입니다. 업무 포털 접속이 되지 않아 화가 났던 게 이유였습니다. 복도에서 커터칼로 드르륵 소리를 내거나 청테이프를 떼고 붙이며 서성거리는 걸 봤단 동료 교사도 있었습니다. 교육청이 사고 당일 오전 명 씨의 학교를 찾아 조사한 내용입니다. 교사들은 명 씨로 인해 크게 불안해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근할 때 행정실 문을 잠그거나 명 씨가 책상 위에 올려둔 칼과 가위 등을 계속 치웠습니다. 나중엔 이걸 따로 보관해 잠금 장치도 해뒀다고 했습니다. 명 씨가 걱정돼 대화를 시도한 동료 교사도 한동안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해당 교사가 어떤 폭력적인 방법으로 뭐 헤드락을 걸거나 뭐 하는 뭐 이런 행위 아니면 손목을 강하게 부여잡는 이런 왜 나만 불행해야 되냐라는 발언은 뭐.
이런 조사 내용을 근거로 학교 측이 명 씨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하자 이날 오후 하늘양을 살해한 걸로 보입니다. 위험 징후가 있었는데도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와 국회는 뒤늦게 하늘이법을 마련 중입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겐 교육당국이 직권휴직을 할 수 있게 하고 복직을 할 땐 정상근무가 가능한지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에 이어서 이번엔 자동차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4월 초를 목표로 삼았는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품목 1위가 자동차인 만큼 국내 경제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미국의 다음 관세 타겟은 자동차 분야입니다.
You mentioned auto tariffs the other day. Yeah. When do you plan to unroll?
Howard, I'd say over the next sometime, maybe around April 2nd.
관세를 매길 나라와 관세율, 실제 시행 시기 등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FTA 협정으로 자동차 관세를 내지 않는 우리나라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지난해 약 53조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반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한 자동차는 약 3조 원어치에 불과해 미국의 무역 적자가 거의 50조 원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세 부과를 1순위로 꼽아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처럼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관세를 매길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철강과 같은 그런 관세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내 생산 기반이 어느 정도 있는 품목들은 시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관세가 현실화되면 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은 하락할 걸로 보입니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북미 시장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가 부과되면 시장 점유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자동차 수출 규모는 대미 수출 품목 2위인 반도체보다 3배가량 크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JTBC 전답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추방 작전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범죄 이력이 있는 한국인이 체포돼서 추방 판결을 받았는데 불법 체류자가 아닌 영주권자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On January 28, 2025, ICE Atlanta arrested a citizen of South Korea who has been convicted of 9 counts of possession or control of material depicting minors in sexually explicit conduct.
현지 시간 14일 미국 조지아주 스튜어트 이민 법원은 체포된 한국인 임모 씨에게 추방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르면 일주일 안에 한국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 씨가 합법 체류자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성명한 애틀랜타 총영사관 경찰영사는 JTBC에 임 씨가 면담에서 자신이 영주권자이며 보호관찰 중 갑자기 이민국에 체포됐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임 씨는 2000년 부모와 함께 이민을 와 합법적인 절차로 영주권을 땄다며 구체적인 신분 취득 과정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영주권자라도 바로 추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불법 체류가 아닌 합법적인 한인 이민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건 아닌지 한인 사회에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애들 키우고 있는 영주권자인데 그렇게 영주권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잡아간다고 하니까 운전할 때도 괜히 불법적인 일 저지르지 않으려고 불안하고 그래요. 별것도 아닌데.
미국 내 제외 공간도 강화된 이민 단속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크리미널 히스토리가 있는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 내 합법적 거주자분들도 음주운전 등이나 같이 이제 법령 위반으로 체류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유학이나 여행 중인 한국인들에게 법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항상 지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K리그 새 시즌 첫 골이 터지고 대전 선수들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학교에서 숨진 초등학생 고 김하늘 양을 추모하는 세리머니였습니다. 개막전 승리를 거둔 대전의 황선홍 감독은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올 시즌 개막 1호 골의 주인공은 대전의 최건주였습니다. 전반 32분 앞서 한 차례 슛이 막힌 뒤 다시 공을 잡은 최건주가 페널티 박스 안 마사에게 넘겨줍니다. 마사가 페널티 지역 왼쪽으로 찌른 패스를 최건주가 왼발로 마무리합니다. 두 번의 실패는 없었습니다. 벤치로 달려간 최건주는 대전 선수들과 함께 손가락을 들어올려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생전 대전의 팬이었던 고 김하늘 양을 추모하는 세리머니였습니다. 앞서 하늘 양을 추모하는 시간과 함께한 이번 시즌 개막전. 대전은 선제골에 이어 후반 막판에 두 골을 몰아쳤습니다. 후반 41분 주민규가 헤더골로 시즌 첫 골이자 대전으로 이적한 뒤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이어 3분 뒤 역습 상황에서 정재희가 중앙으로 건넨 공을 그대로 골로 연결하면서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3-0으로 대전이 거둔 완승. 포항을 상대로 이긴 건 15년 만입니다. 황선홍 감독은 하늘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약속을 선수들이 잘 지켜줬다 말했습니다. 이변은 또 이어졌습니다. 올 시즌 우승 후보로 떠오른 서울은 첫 경기에서 제주에 승리를 내줬습니다. 2005년생 신인 김준하가 왼발로 반박자 빠르게 넣은 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이건희의 쐐기골을 더해 제주는 2-0으로 서울을 꺾고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JTBC 정서입니다.
네, 내일 전국이 차차 맑아지면서 포근할 거란 예보입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8도, 광주 11도, 대구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충청, 경북에서 나쁨을 나타내서 호흡기 약한 분들은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들겠습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